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는 주님이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길, 복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한 11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전파돼서 야 이런 길이 있구나, 구원의 길이 있구나, 영혼 끝난 다음에 이 세상에서 사망한 다음에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엔 천국과 지옥이 있고 또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얻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110여 년이 지난 지금 이제 정말 120년을 향해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에 큰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입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나라에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도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곳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알게 됐고 복음을 받아들였고 이 복음을 우리가 소유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전후에 그 못 살고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믿고 흔들리지 않게 하셨고 또 개개인적으로는 다 교회를 다니면서 흐트러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갖게 되었고 또 복받은 사람도 많습니다. 주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그러면서 각 사람을 살게 하셨습니다. 정말 복음을 받아들인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오고 있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전히 4분의 3은 4분의 1은 교회를 다니지만 4분의 3은 교회를 안 다닙니다. 교회가 많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많은 집들이 있습니다. 신도시를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아파트가 있는지 모릅니다. 쫙 펼쳐진 아파트 속에 교회는 그들을 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많은 사람은 복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뭐 물론 우리가 받은 은혜도 감사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그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를 이미 구원했다 하더라도 감사한 일이죠? 잃어버린 일을 구원했다 하더라도 주님의 오신 목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잃어버린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목적을 늘 생각하게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무엇일까요?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오늘 말씀에도 증거되고 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에요. 잃어버린 자들이 자기가 구원받고 싶겠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10년 전에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안 믿겠다는 사람들을, 괜찮다는 사람들을 구한 말, 우리가 조선시대의 그 모든 율례와 법도를 가지고 살아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잃어버린 자들이었으니까. 그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괜찮다고 이 과학 문명 시대에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전자제품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사회 시스템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내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걸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찾아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목적을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은 절대 이 세상에 복지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신분 철폐를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중산층의 강화를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이 구원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주님은 그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하셨을까요? 주님은 그 구원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자기의 집, 자기의 가족, 자기의 소유, 자기의 꿈, 자기의 비전, 자기의 이상,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도 버리셨습니다. 왜요? 그것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들의 죄값을 사하시기 위한 주님의 대속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떻게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죄와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어떻게 연결됩니까? 무슨 근거로 그분이 죽으심이 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인가요?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정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해서 주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시는 것일까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주님을 죽이면 돼요. 주님을 부인하면 됩니다. 주님께 죄를 지으면 돼요. 그러면 내가 가해자고 주님이 피해자가 돼요. 그 상황에서 피해자이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죄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께 지은 죄가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다른 인간에게 지은 죄, 스스로 자기 양심에 꺼리는 모든 죄, 이게 함께 사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에 따라서 예수님은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못 박히신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을 몰랐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나중에 그들이 내가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찔렀습니다. 내가 주님께 그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정말 몰랐구나. 네가 진짜 몰랐구나. 그러니까 이제 사과를 하는구나. 이제 정말 회개하는구나 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알고 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 나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아. 그가 구세주로 오신 것도 알아.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사과할 수가 없어. 용서를 구할 수가 없어. 하는 사람은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정말 주님이 그런 분인지 몰랐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해서 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주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원리예요. 그리고 이 원리가 고세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온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오자마자 대동강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병인 양요라는 그런 사회적 상황도 있었지만 그러나 특별히 흥선대원군의 집권하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새로운 종교가 들어온다는 것은 금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교육을 금지했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이 병인 양요를 통해 이 제너럴 셔먼호는 갇혔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토마스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성경책을 끼고 그리고 그가 이제 사형당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는 자기를 죽인 박충건이라는 사람에게 웃으면서 성경을 내밀었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라고.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누구를 죽이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포졸이었고 그냥 이 일을 맡았기 때문에 그냥 죽이라는 명령에 따라서 죽인 것입니다. 그가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가 여기에 왜 왔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죽일래 그 성경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박중원이라는 사람이 그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자책하는 거예요. 내가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습니다. 내가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박중권이라는 사람이 마페 선교사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제가 이렇게 죄를 졌으니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할 때 그는 마페 선교사로부터 회개하시고 주님을 믿으십시오. 전도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 주님과 연결되냐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부인하는 것, 예수님 믿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 교회에 대해서 혹은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을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들로 하여금 구원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책을 거부하고 그렇게 교회를 미워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던 것이 주님을 못 박은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죄를 깨달았을 때 그때 주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해자가 용서해 주시는 것이니까. 가해자를.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 사함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바로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일을 아까워하지 않으십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전에는 자기 몸 버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지금은 무슨 일을 하실까요? 지금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실까요? 아닙니다. 성경에는 주님의 그 최고의 희생과 아주 최대의 버리심이 있지만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정말 실제적인 그리고 삶 속에 있는 가장 현실적인 희생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구원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다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죽으심의 희생을 생각한다는 것은 너무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한 인간이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죽을 수 있을까? 어쩌면 쉽게 와닿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주님의 희생은 우리들이 쉽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큰 것도 버렸지만 작은 것도 다 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어떤 편견, 사람들의 어떤 거부 이런 모든 것을 주님은 다 버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그 사회 속에서 세리라는 직임을 맡고 있었지만 이 세리는 오늘과 같은 그런 세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한 나라에서 그 세금을 걷어다가 그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그런 세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의 세리는 로마 관원의 세금을 집행하는 세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로서 세금을 거둬들여 이 세금은 다 어디로 가냐 하면은 로마에 바쳐졌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제의 그런 어떤 이 직임을 맡아서 그래서 뭔가를 가져가고 또 쌀을 가져가고 혹은 곡물을 가져가고 재산을 가져가고 그런 일들을 맡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원성을 샀던 것처럼 이 세리도 사람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그가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그가 열심히 세금을 거두면 거둘수록 그 세금은 다 로마로 갔기 때문에 자기들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리를 싫어했습니다. 이 세리를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로마의 일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 병정들이 그를 보호하고 있었고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뒤에서만 혐오할 뿐입니다. 뒤에서만 미워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이런 삭개오가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사람들의 이 증오를 받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에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자기만 생각하고 또 그것을 부득부득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성을 사도 뭐 끄떡 생각도 하지 않는 이 사람이 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까요? 신기한 일입니다. 그는 관심을 갖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보고 싶어서 보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키가 작았어요. 사람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 셀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 사람을 돕지 않으려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또한 너무 사람이 많아서 자기 힘으로는 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는 어떤 일을 하냐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었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주님이 이렇게 쭉 가시는 길에 미리 앞서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려가고 있으니까 미리 앞서서 사람들이 없는데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생각했습니까? 저거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예?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뽕나무에 달려 있었다면, 다 올라가 있었다면 어쩌면 삭개오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모습이 너무 특이해서. 아니 아무리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그렇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우리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같은 우리 양반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의와 법도를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 체면과 그리고 시선을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그래서 옷도 다 비슷비슷하게 입어요. 해외에 나가보면 옷이 특이한 동양인이고 옷이 특이하면 이거 뭐 일본 사람 아니면 중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다 비슷해요. 그러니 예전부터 하얀 옷만 입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하얀 옷만. 예? 컬러가 없어요. 항상 똑같은 하얀 옷. 아니면 까만 옷. 까맣거나 하얗거나. 전통적으로. 그래야 우리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해외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못할 일이 없어요. 여행을 한번 가도 뭐, 일로 나와서 뭐 해보시겠습니까? 해서 나가는 사람은 한국 사람은 절대 없어요. 대개 다 중국 사람 아니면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들에겐 이런 일들은 어렵습니다. 근데 여하튼 뽕나무에 이 삭개오가 올라갔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올라간 것 같아요. 뽕나무에 올라가서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니 그 모습이 너무 특이한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두드러진 겁니다. 사람들이 때로는 손가락질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지나가면서 이 뽕나무에 달려있는 뽕나무에 사람이 달려있는 거예요.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보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삭개오에 대해서 이리로 내려오라 라고 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려와서 뭘 하려고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셨습니다. 삭개오에게 네가 나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한다니 내려와서 나랑 한번 악수 한번 하자. 네가 나를 그렇게 원한다니 내가 너를 한번 안아줄게. 혹은 우리 시간을 내서 밥이라도 한번 함께 할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서 머물겠다. 오늘 이 집에서 오늘 밤은 그 집에서 머무르시는 거예요. 그냥 잠깐의 만남이 아니에요. 순간의 만남이 아니에요. 그 집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뽕나무에 달려있는 이 삭개오를 내려오게 하시고 그 집에 머무른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원해서 그리고 삭개오의 그 정말 간절한 마음을 생각해서 그래서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을까요? 부러워해서요? 나도 삭개오처럼 뽕나무에 달릴 걸 그럼 예수님을 모실 수 있었는데 우리가 그저 잠시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 집에 모실 수 있었을 텐데 부러워서요? 아닙니다. 부러워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잘못된 일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그거 지금 잘못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대제사장 집에 가서 머무르시거나 서기관 집에서 머무르시거나 바리새인 집에 가서 머물러야지. 특히 유대인들은 누구와 함께 한다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걸 중요하게 여겼냐면 이방인들하고는 밥도 같이 안 먹어요. 그래서 나중에 신약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다른 유대인들이 들어올 때 딱 그 모습을 보이니까 그가 슬그머니 자리를 뜨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죄인들, 또 부정한 사람들,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는 절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집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아니 예수님이라면 세상의 구원자라면 우리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면 정말 정하고 그리고 깨끗하며 정결하고 순결하고 그래야 될 텐데 아니 어떻게 이런 죄인의 집에 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이 죄인의 집에 어떻게 들어가느냐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더라. 주님 그거 잘못하시는 겁니다. 주님 그러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 그렇게 행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굴하셨을까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니까 사람들이 내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니까 내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지. 사람들의 평판을 생각해야지. 이러다가 내가 인기가 떨어진다. 주님이 그것을 생각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러한 것에 하나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이지 이 세상에 오셔서 주님이 인기를 얻거나 주님이 사람들의 명성을 얻거나 혹은 사람들의 어떤 존경을 받거나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일로 예수님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고 예수님에 대한 호감이 떨어지고 예수님에 대한 반감이 생기고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이 생긴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죄인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이 일에 예수님은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그분은 그런 분이십니다. 11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분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계층과 어떤 신분과 어떤 지역과 어떤 위치에서도 주님은 다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층민에게 찾아가셨고 그리고 중류의 중산층에 찾아가셨고 그리고 상류층에 찾아가셨습니다. 상류층이라고 거부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하층민이라고 거부한 게 아니고 중산층이라고 거부한 게 아닙니다. 어떤 것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성격과 인격과 혹은 재산과 혹은 어떤 품행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죄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결국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 이 희생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나타내십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들에게 그 구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렇게 악한 자가, 그렇게 포악한 자가,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렇게 교회 가는 것을 그렇게 방해하던 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들이 오해한다면 정말 자꾸만 우리가 산으로 갈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로 가는 게 아니라 자꾸만 우리끼리 모일 것입니다. 자꾸만 싫어하는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죄인들에게, 잃어버린 자들에게, 구원받아야 될 자들에게 있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삭개오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와 질시와 그리고 비난과 편견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삭개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왜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들어가셨는가라는 것을 더 한층 깨닫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지금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죠. 그러나 이 사람도 과거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요. 미래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과거와 미래를 다 보시는 분이에요. 이 사람이 과거의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거나 이 사람이 미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죄인이고 지금은 불가능해 보이고 지금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아도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에게 찾아가신 것이고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게 해 주신 것입니다. 정말 겉으로 보는 것과는 달리 주님은 속의 마음을 보십니다. 정말 현재적인 모습이 아닌 주님은 과거와 미래의 모습을 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의 마음이 죄인에게 있고 구원에 있고 그리고 그 은혜를 끼치는 것에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들은 그 마음을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람들처럼 주변 사람들처럼 수군거리고 주님은 역시 잘못하는 거야. 저건 정말 올바른 일이 아니야 라고 비난하고 혹은 멀찍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들어가시는 그 집에 우리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깨달을 때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택도 없는 사람 같아도 그 마음을 나누려고 할 때 우리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어서 그 목사님을 만나러 간 적이 있습니다. 평택에 사시는 분인데 이분이 군목이세요. 군목이시고 어디서 군목을 하고 계시냐면 평택에 해병대 사령부가 있는데 거기서 군목을 하세요. 그분을 이제 어떻게 알게 돼서 그분을 이제 인사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계속 뭐가 전화가 와요. 그래서 한번 전화하고 또 전화하고 또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또 전화해야 되겠다고 또 전화를 하고 계속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전화인가 해서 얘기를 물었더니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예전에 백령도에서 일어났던 김일병과 관련된 것이에요. 아시는 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백령도의 김일병이라는 이 사병이 자기 부대원들을 쏴 죽이고 그리고 많은 살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잡혀있는 거예요. 근데 그 김일병이 이제 해병대였고 이 해병대 사령부의 그 영창에 갇혀 있는데 이 목사님이 이 김일병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많이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김일병의 그 마음을 열기 위해서 때로는 원래 안 되는데 이 사형이 확정됐답니다. 그래서 지금 사형을 기다리고 있대요. 그런데 안 되는데 그런 사형수를 안 되는데 연락하고 헌병대 연락하고 해서 부모님 연결해주고 부모님 면회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또 찾아가서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이 김일병이 결국은 세례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사회적으로 멀리 되는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탄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사형도 확정되었어요. 그럼 끝난 거 아닌가요?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 또 가서 찾아가고 또 그를 돌봐주고 또 그에게 사랑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시는 것은 또 지금도 지금 현재에서 정말 우리 삶 근처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정반대로 그저 있는 사람과 함께 또 즐거워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싸우고 또 그것 때문에 투정하고 그것 때문에 질투하고 그런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자꾸만 우리로부터 멀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깨닫는다면 그 마음이 있는 곳으로 우리도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더 넘치게 될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이 희생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희생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그 희생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이 뭔가를 아까워하셨다면 우리의 성격이 좋은지 안 좋은지, 우리의 품행이 좋은지 안 좋은지, 혹은 우리의 위치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보고 주님이 나를 걸러내신다고 했으면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들에게 나아오실 때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어떤 것도 다 감당하시면서 우리에게 나오셨기 때문에 나 같은 인간도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정말 그 은혜를 누리는 모습, 석교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 그 희생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석교에게 예수님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석교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석교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석교의 반응은 뭐냐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습니다.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보고 싶었던 주님이고 알고 싶었던 주님이고 관심이 있었던 주님인데 그 주님이 자신에게 오셔서 그 집에 유하신다고 하니까 그는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주님을 그저 오셔도 그만 안 오셔도 그만 그저 내 관심사일 뿐이고 주님 거기 그대로 계세요. 이 안으로 들어오지는 마세요. 제가 밖에서 맞이할게요. 제 집에는 들어오지 마세요. 제 삶에는 상관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관심이 있어서 봤을 뿐이에요. 하고 딱 끄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집에 들어오시겠다는 주님을 즐겁게 영접했습니다. 그 집이 청소가 됐는지, 그 집이 지저분한지, 그 집이 방이 넓은지, 그 집이 방이 좁은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 삶에 들어오시는데 그를 막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자신은 자기가 죄인임을 너무나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사회적으로 자기가 이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것 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자기 집에 와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자기를 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믿는 그 예수님, 모든 사람의 사랑의 대상인 예수님, 모든 사람이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그 예수님이 내게 오실 때 너무나 큰 격차를 느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조화를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때로 이 큰 부조화, 이 큰 부조화 때문에 오히려 거부하는 분이 있죠. 주님은 너무 깨끗하신데 전 너무 더러워요. 주님은 너무 선하신데 저는 너무 추해요. 주님은 너무 의로우신데 저는 너무 악합니다. 그러니 나가주세요. 오지 마세요. 해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삭개오는 그것을 기뻐했어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부족하고 어렵고 누추하고 아주 악한 인간이지만 그러나 저에게 오신다니 감사합니다. 제가 그것을 감사히 받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부조화, 이 큰 격차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식사를 다 마치고 나중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한 다음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옵니다. 이게 주님에게만 한 게 아니라 사람들도 다 있을 때 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것이 전파가 되는 것이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옵니다.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는 무엇을 결정했나요? 이 큰 격차, 이 부조화 속에서 그는 어떻게 하기를 결심했나요? 어떻게 하는 사람이 되기로 그는 모든 사람 앞에 서서 고백하고 있습니까? 의롭게 되기로 한 거예요. 그 격차가, 그 부조화가 주님을 내리는 게 아니라 야 주님이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저 죄인처럼 예수님도 가난한 자들의 것을 토색하고 예수님도 악착같이 그런 거 모으고 그래서 자기만 알고 그 속에서 자기의 그 욕심을 채우는 이기적인 인간으로 돼버리는구나 부조화 속에서 선이 악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었고 악이 선으로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보십시오. 그는 단지 로마 정권의 세리라 그렇게 미움을 받은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왜 일제시대 때 관리를 하고 일제시대 때 경관을 하고 일제시대 때 앞잡이를 한 사람이 왜 그렇게 욕을 먹는지 아십니까? 단지 그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 이기심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그것을 스스로 제어하지 않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뺏을 수 있을 때 뺏고 가져갈 수 있을 때 가져가고, 그것이 더 미운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있을 겁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일제시대 때에도 자기의 것을 나눠주고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관리라 이걸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뒤로는 정말 우리 민족을 위해서 돕고 애쓰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있었기를 바라요.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그러나 삭개오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냥 죽으라고 뺏었고 죽으라고 모았어요. 특히 예? 로마의 종이니 로마의 직원이니 그건 더 일들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듣고 그가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의로움이란 결국 자기의 것을 버리는 것이지 의로움이 자기의 것을 더 찾으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의로움이 될 수 없습니다. 있는 사람이 더해요. 가진 사람이 더해요. 할 수 있는 사람이 더한다면 그것은 결코 의로움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있는 사람이 주님께 그것을 드리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정말 사람들을 관용하며 포용하며 사랑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을 이루어내는 것이었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적게와 이런 삶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게 진짜 구원이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있는 거니까 주님과 함께 있으려면 주님이 절대 이렇게 내려오지는 않으시니까 주님께 함께 있으려면 저절로 그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저절로 막 치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절로 막 주님을 향해서 막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하고 함께 있으려니까 그리고 그게 구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나아오십니다. 우리들에게 나아오세요.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 우리에게도 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의 재물을 누구한테 정기적으로 준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우리의 시간을 누구한테 이렇게 정기적으로 내드린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우리의 이 고집과 우리의 의지를 그렇게 내어드려서 하라면 하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삶을 산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살지 않잖아요. 그들이 왜 와서 가만히 앉아 있어요? 왜 와서 말씀을 듣습니까? 이걸 저는 그 해외 나가서 정말 아주 실감 있게 보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예? 백인들이 자기 차를 타고 와서 가만히 앉고 뭐 접기도 하고 이 모습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도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세수하고 그러냐면 이렇게 오냐 말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그가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거 놀 때가 아니야. 지금 내가 잠잘 때가 아니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나가야 될 때야. 그래서 때로는 멀리 차를 타고 운전을 해서 와서 그래서 앉아서 말씀에 경청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열심히 적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나와서 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그걸 배웠어요.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팔짱 끼고 와서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내게 오신 그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해서 막 반응하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갖겠습니다.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주님은 이 집의 부원이 이르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오십니다. 비록 4분의 1밖에 안 되지만 4분의 1 정도 중에도 진짜 구원이 이른 사람을 찾으면 도대체 8분의 1, 9분의 1, 10분의 1, 12분의 1, 100분의 1 도대체 몇 분의 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으로 오십니다. 구원으로 오셔서 바로 이런 놀라움 주님과의 이 부조화 속에서 내가 그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다. 도저히 내가 주님을 내보낼 수는 없고 내가 주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변화되는 그 놀라운 변화를 이루는 구원을 이루는 그 삶이 지금도 몇몇 사람들을 통해 수가 어떤지는 모르지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도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희생의 모습을 기억하고 주님께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다 버리고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놀라운 변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만끽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희생의 은혜를 보여주셔서 우리의 삶의 공간으로 또 우리의 인생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고집이 있어 우리도 의지가 있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서오니 이제 주님 앞에 붙들립니다. 정말 삭개오가 고백한 그 고백을 나도 할 수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에 오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우리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희생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넘쳐서 그 희생하신 주님과 함께 거하여 우리도 우리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며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토색한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늘 그것을 갚으며 살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구원을 경험하며 그 은혜를 늘 만끽하며 살아가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생각한 이 은혜로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함께 부르겠습니다. 93장 함께 부릅니다.